방금 읽은 이 구절까지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가 있으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까지가 장별로 따지면 딱 2분의 1이고 절반입니다. 작년 2008년 2월 15일부터 누가복음 설교를 시작했으니까 오늘이 누가복음 설교를 시작한 지 1년하고 2주째가 지나갔습니다. 54번의 주일이 지나가고 그 사이에 오늘 누가복음 설교는 43번째 시간입니다. 약 한 11번 정도는 뭐 설날, 추석, 또 새신자, 그 다음 뭐 고원한 주간, 부활주 이런 것들 특별한 주일 때문에 누가복음 외에 다른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을 12장 마지막 이 12장의 마지막 절까지 아주 희한하게 적절하게 잘 분배가 되어집니다. 오늘 누가복음 설교를 하고 나면 이제 당분간 누가복음 설교는 중단됩니다. 다음 주 설교를 끝으로 우리 교회 지체들과 GT 지체들이 저에게 안식 기간을 주셨습니다. 11월 말까지 이제 여러분 앞에 설교할 기회가 없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좀 더 연구할 것도 있고 경험할 것도 있고 또 되돌아봐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설교한 일을 멈추고 가능하면 그 기간에는 대외적인 설교도 안 할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 저에게 설교를 부탁해도 설교를 안 할 것이고 가능하면 성경을 묵상하거나 제 삶을 묵상하거나 그동안 설교해왔던 저의 말과 살아왔던 삶들을 천천히 뜯어보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 시대에 그 복음을 믿고 신앙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누가복음 절반을 마치는 44번째 누가복음에 대한 설교이면서 향후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1년이 걸렸는데 이 12장을 또 뒷부분 하려면 또 1년 걸리겠지요. 돌아와서 바로 시작할지 아니면 또 돌아와서 다른 본문을 설교했다가 또 언제부터 들어갈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물론 1년이 흐르기 전에는 아마 누가복음 다시 시작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들었던 그동안에 여러 단편적인 내용들 43번이나 설교를 했으니까 다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기적일 것이고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를 천천히 우리가 1년 동안 같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한 줄씩 한 줄씩 그렇게 나누어 오면서 가장 많은 기억에 남는 내용들이 뭡니까? 제 입에서 아마도 가장 많이 나왔던 구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 위에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거나 초청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영원히 영광스럽게 이어질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은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복음서 안에서 또 누가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리하는 인생의 모습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모습이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각양각색입니다. 사람들의 얼굴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어딘가에 보면 있습니다. 당혹스럽지만 저 사람하고 많이 닮았는데 라고 보면 TV 불안간에 등장하든지 아니면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을 딱 마주쳤는데 누구랑 닮았다. 이런 사람들은 꼭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생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습관도 다 다르고 인격도 다 다르고 외모도 다 다르고 심지어 의사선생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배를 열어보면 장기 조직이나 크기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생긴 사람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위장이 이래 생긴데 어떤 사람은 위장이 좀 더 크기도 하고 다 틀리다는 겁니다. 속과 끝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인생을 딱 두 가지만 설명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설명하기가 편해서 따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쉬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이 매우 좁아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께서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갔던 사람들, 살아갈 사람 모든 사람들을 두 가지 분류로 딱 구분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문, 하나는 죽음의 문. 생명의 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은 좁고 비좁고 힘들고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은 소수의 길이고 또 하나는 죽음의 문이 있는데 그 죽음의 문으로 연결되어지는 길은 넓고 편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달려간다는 겁니다. 결국 이 지구상에 생존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거나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다수입니다. 그들은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들 속에서 올라오는 욕망이나 그들이 눈이 하고 싶은 거나 이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즐기는 자랑거리들이나 내가 갖고 싶은 눈이 좋아하는 그 안목의 정욕이나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을 이루어서 그들이 원하는 다수의 힘으로 뭔가를 쟁취하면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죽음과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반대로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그 문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그 길은 매우 좁습니다. 길이 너무 구불구불하고 장애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오늘 이 본문 외에도 예수님의 여러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생의 분류는 역시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그렇게 전제하면서 종말을 향해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오른쪽에 쭉 서 있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을 양의 무리들과 심판대를 기준으로 왼쪽에 서가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심판받을 그 염소의 무리, 양과 염소로 딱 분류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의 복음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예수님의 복음이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류에게 소개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딱 전해졌을 때 그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두 가지로 딱 나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생이 두 무리로 구분되어진다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나? 무엇을 가장 중요한 목적과 방향으로 설정해야 되나?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코로 호흡하고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 이 땅에서 생존하는 모든 기간은 기회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무슨 기회의 시간이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거룩한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기회의 시간이 이 땅에서 생존할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들을 딱 두 분류로 구분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하시러 오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하면서 그분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두 분류의 인생으로 나눠질 것을 설명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6, 17절 세례요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하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타작마당을 깨끗게 하고 알곡을 곳간에 저장하기 위해 그분은 손에 키를 드셨다.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드릴 것이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의 농사법은 본이나 밀을 거두고 나면 타작을 어떻게 하냐면 마당에 사는 겁니다. 마당에서. 그냥 오늘처럼 기계가 있어가지고 뚜루루뚜루루 한다든지 콤바인이 지나가다가 그냥 나락이나 보리를 베면서 바로 푸대 안에 쭈르륵 이삭이 담겨지는 이런 기계가 발명되기 전입니다. 일일이 손으로 다 걷어들여서 어떻게 하냐면 넓은 마당이나 공터나 이런데 길바닥 이런데 그것들을 그대로 깔아놓아요. 깔아놓고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우마차가 지나가거나 그렇게 해놓고 타작마당을 막 짐승들이나 우마차가 지나가게 합니다. 그럼 이삭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삭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다 타당이 끝나고 나면 됐다 싶으면 손에 보이는 그 이런 지푸라기들은 묶어서 안쪽으로 치우고 그 다음 비로 쓰는 거예요. 비로 쓸다 보면 이삭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고 베르발 티도 있는 겁니다. 막 그런 거. 그리고 레고 쪼가리 이런 것도 막 나오겠죠. 이런 걸 막 쥐어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농부가 하는 일이 키를 들고 키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곡은 알곡대로, 나오는 찌꺼기나 돌멩이나 자갈들은 자갈대로, 그래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처럼 밥을 해먹었으면 아마 이가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대개 그렇게 나오는 밀이나 보리를 빻아가지고 빵을 굽습니다. 빻아가지고 빵을 굽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 과정에서 돌이나 자갈을 또 긁어내겠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양식으로 만들어 먹고 그렇게 생존합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당시에 농사에서 타작마당에 그 일을 하고 있는 농부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알곡과 그 다음 쭉정이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알곡이 될 것인가, 누가 쭉정이가 될 것인가, 그 기준이 뭐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진행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쭉정이들은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게 될 것이지만, 그 성령이 역사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바알세불이 집혔다는 둥, 귀신이 들렸다는 둥, 이상한 쇼가 아니겠냐는 둥, 믿지 못하는 사람은 쭉쭉이로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을 세례요한은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기에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영적인 긴장으로 깨어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그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맡겨졌고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주셨던 곧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신실하고 지혜롭게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49절 5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불로로 왔다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불진로로 왔다는 거예요. 이건 뭐 후세대 교회의 이 유초등부 꼬마들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도 불만 보면 환장을 하잖아요. 그냥 막 불만 보면 사죽을 먹습니다. 야, 밤에 오줌 싼다? 그 가족으로 이제 약발이 안 먹힙니다. 불만 보면 사죽을 먹습니다. 그냥 지푸라기 던져보고 종이 던져보고 나뭇가지에 불 붙여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아마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특별히 남자 어린 아기로 하여금 막 흥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불만 보면 아이들이 흥분하고 불꽃 주변에, 그래서 그것도 그 흥분들을 삭히지 못해서 인류는 화약을 만들어서 하늘에 불을 터뜨리며 불꽃놀이를 하지 않나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만 보면 막 그냥 흥분하는 듯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불꽃놀이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온 세상에 불질러러 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조금만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그 고난의 세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불이 지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51절부터 53절의 내용을 이어가다 보면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놓게 될 이 불은 세상을 평화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고, 개역성경에는 분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열은 나누는 것이고 분쟁은 싸우는 거겠죠. 같은 의미입니다. 나뉘든 싸우든 결국 그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싸우거나 분열을 일으키면서 막 나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나뉘어질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찾을 때 어디 가서 찾으면 제일 가까운 사이 관계를 찾을 수 있을까요? 가족입니다. 가족. 세상의 가족 이외에 가장 가까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다른 곳에 가가지고 가족 이외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찾는다. 창세 이래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로 우리 인간 가운데 지어진 자연스러운 그것은 가족 관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의 의학계에서 존엄사 논쟁이 법적으로 합법화됐습니다. 명예롭게 또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자. 그래서 그분이 의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든 나에게 무의미한 연명 조치를 거부하겠다. 만약에 내가 의식이 없었을 경우에. 그래서 강압적으로 산소호흡기를 댄다든지 강압적으로 기도 사건을 해가지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걸 거부할 수 있는 권위가 합법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이 그것을 의료진들로부터 설명을 듣기 전에 의식을 잃어버렸다면 누가 그 사람에게 무의미한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누가 주어졌냐면 지금 법적으로 보면 그 다음 법적으로 이 사람과 가장 가까운 혈육입니다. 법적인 혈육관계. 남편이 그러면 아내입니다. 부모가 그러면 첫 번째 아들이고 두 번째 아들이고 순서대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에 있는 주요 병원들이 나름대로 규칙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진행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아직도 그가 의식이 있든 없든 호흡이 있고 심장이 뛰지만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장 갖고 온 사람 그의 혈육에게 준다는 겁니다. 가족에게 주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되는 그 법적인 가족관계 안에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람들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깝다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족관계를 만들어주었고 창조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가족관계가 얼마나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게 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불이 붙을 것인데 이 불은 사람들을 분열하게 하고 나누게 할 것이고 분장하게 할 것이고 뭔가 구분하게 될 것인데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에서도 나눠질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칼날과 같은 가윗날과 같이 예리해서 가족관계도 어찌 보면 분리시킬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명의 가족이 두 명과 세 명이 어머니와 아들이 그 다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각자 이 예수님께서 지피실 불에 의해서 나눠질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분열을 일으킬 만한 내용들을 미리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설명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소멸입니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없애버린다는 의미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불순물이 묻어있을 때 특별히 금속을 녹일 때 불 속에 집어넣음으로 그것을 녹임으로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뭔가 묻어있는 것들을 불 속에 집어넣어서 그 티를 제거하게 만드는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불을 놓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불이라면 머릿속에 떠오를 만한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머릿속에 그 사람들이 불을 놓으러 왔다라고 말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 소멸시키겠구나. 그리고 뭔가 깨끗하게 하겠구나. 이게 예수님의 불을 놓으러 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제일 중요한 개념으로 사람들은 딱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박한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이 고난을 자신이 받을 수밖에 없는 세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완성될 그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 복음이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에 퍼져가다 보면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의 무리가 만들어지고 여전히 이 복음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영을 따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죄악된 습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속의 사람들로 나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 나뉘어지는 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으면 아마 좀 쉬울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서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봤던 원리에 의하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인류들을 그 복음을 향해서 믿고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한 무리와 소수의 무리와 그것을 거부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다수의 무리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나뉘어지고 구분되어질 것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다할 때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어둠의 영들과 세속 사람들, 세속의 문화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이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고난이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 안에 숨어있는 의도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54절부터 56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쪽에서 구름이 몰려오면 아, 비 온다. 그럼 진짜 비가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면 서쪽에 뭐가 있냐면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에서부터 바람이 싹 불어오가지고 오는데 구름이 몰려오면 지중해를 건너오니까 우리 지리와 사회를 배운 친구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지중해를 지나오는 그 구름은 지중해를 지나다 보니까 지중 위에서 증발할 수증기가 물방울이 많은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쑥 지나다가 갑자기 땅을 만나면 온도차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싹 그 땅 위에 쏟아붓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을 보니까 서쪽에서 구름이 몰려오네. 그럼 곧 비 오겠다. 야, 비슬거지 해라. 그 비슬거지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비가 막 쏟아진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남쪽. 오늘 보니까 서쪽에서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네. 억수로 덥겠다. 하이마트 가자. 안 되겠다. 에어컨 설치해라. 전혀 협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H 가게로부터 저는 전혀 받은 거 없습니다. 아무튼 가자. 에어컨 설치해라.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이게 막 덥겠다. 지금 우리 교회당에도 남쪽에서 바람이 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홍태영제님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더워가지고 막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저 에어컨 좀 잘 틀어주세요. 지금 실내가 더운 모양입니다. 왜 그러냐면 역시 이것도 이스라엘 지도를 딱 놓고 펼쳐놓고 보면 이스라엘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것의 광야고 사막이기 때문에 아주 그 광야와 사막은 이스라엘 땅 밑으로 내려갈수록 덥습니다. 물론 위도도 내려가니까 덥긴 하지만 그곳에서도 바람이 오면 광야의 그 달구어진 열기를 품고 쭉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 뭐 엄청 후줄근한 그 공기가 쫙 유입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오늘 엄청 덥다. 이걸 딱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서쪽에서 구름이 온다, 비 온다. 남쪽에서 바람이 분다, 억수로 더울 것이다. 이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기상을 읽고 기상도를 예측하는 것처럼 그것들은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러 오셨고 죄와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가르치러 오신 이 예수님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당대의 모습을 보면서 위선자들아 너희들이 그거는 하고 이거는 왜 모르느냐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54절부터 56절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동일하게 이런 내용들을 잘 보십시오. 주님이 아마 오늘 우리 시대에 육체로 현존하신다면 아마 다른 말로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뭐 남쪽, 서쪽 이런 것보다 정말 우리 시대의 영적인 기상도를 파악해봐라. 우리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상식으로 보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무엇이겠느냐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것입니다. 마지막 57절부터 59절의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면 사실은 57절부터 59절만 놓고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대개 성도님들과 더불어 저도 예전에 청년 시절에 큐티했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 본문을 참 우습게 적용을 하고 이해를 했어요. 57절부터 59절을 읽어보면 대개 이렇게 적용을 많이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연결시켜가지고 어떤 분쟁이 있으면 성도들 사이에 어떤 불만이 있거나 서로 다툴 만한 일이 생기면 야 법정에 가기 전에 그냥 서로 화해하는 것이 안 낫나. 고린도전서에 보면 법적인 문제로 재판정에 서는 일들이 성도 간에 세웠습니다. 성도 간에 어떤 분쟁이 생겨가지고 이걸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가지고 막 세상에 우사를 시키고 텔레비전 뉴스에 나고 아 후세대의 성도가 두 표로 나뉘어졌습니다. 지금 목사파와 장로파로 나뉘어져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외국인 초청 근로자 초청에게 김밥을 하자 샌드위치 하자 이것 때문에 나뉘어졌습니다. 진주부문에 지금 고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뉴스가 뜨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 법정으로 막 달려가는 일들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 중에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교훈을 가지고 교훈해주는 사람이 없느냐.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과 권위의 그 판결을 너희들이 인정하겠느냐. 그렇게 미성숙하냐.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것을 오늘 이 본문으로 혼용을 해서 막 사람들이 적용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판단 못하나. 꼭 세상 법정에 서야 되겠나. 가기 전에 화해하라. 이런 식으로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기에 힘든 오늘 구절이 나옵니다. 5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말한다. 마지막 한 푼까지 갚기 전에는 네가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상한다. 내가 돈 문제로 싸우지 않은 문제를 어떻게 하지?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일반적으로 서로 분쟁이 생기거나 서로 마음에 그냥 갈등이 생겨서 막 이런 문제가 아니라 빚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빚쟁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빚을 졌는데 어떤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빚을 갚지 못했으니까 빚을 빌려준 돈을 빌려준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법정에 이 사람을 고소하러 데리고 가는 겁니다. 법정에 서기 전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정에 서기 전에 빚 문제를 해결할 그 빚 문제를 법정에서 해결받고 판결받기 전에 그 길 도중에라도 빨리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사실은 예수님이 교훈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재판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힐 것이 뻔하고 그 빚에 맞추어서 그 이스라엘 당시의 그 법은 빚 내용에 따라 감옥살이의 기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 이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줬다면 빚을 해결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빌렸건 어떤 방법으로든 빚을 딱 지고 나면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돈으로 해결합니다. 내가 100만원을 빌렸으면 100만원을 갚는 것이 깔끔하겠죠. 두 번째 방법이 또 있습니다. 내가 돈을 갚은 능력이 없다, 돈이 없다라고 말하면 현금이 없다 그러면 땅을 잡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땅,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 이후에 땅을 전부 다 분배해 줬습니다. 그리고 7년마다 안식일마다 되돌려주고 희년마다 다 되돌려주라 그랬는데 물론 이것들이 역사에서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자기 소유의 밭이나 집들은 다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완벽하게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나 땅을 대신 맡겨두는 겁니다. 갚을 때까지 내가 현금 갚을 때까지 이거 네가 해라 그러면 그래도 안 되면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가 돈을 빌린 그 사람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돈 갚을 때까지 몸으로 일을 해줄게. 가서 종이 되어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법정에 서기 전까지 아무래도 안 되니까 돈을 갚지 않는다, 빚을 갚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도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몸을 들여서 돈을 빌린 그 사람 집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그 종으로서 일을 해준다든지 품삯을 대신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할 일을 다 해가면서 때때로 어쩔 수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고소를 당해서 간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빚을 갚지 않고 재판을 받아 보호나면 뻔한 겁니다. 감옥에 갇히면 그냥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법에는 이 양심불량자로 매를 막 때리는 겁니다. 매질을 가하고 체벌을 가하고 그 빚에 해당하는 것만큼 딱 협량을 정해가지고 고통스럽게 옥살이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그럼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는 게 그 당시에 빚쟁이들에게 가하는 법적인 최후 통첩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서기 전에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빚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이게 그 시대에 예수님이 교훈하는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자연스러운 상식법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아직까지 재판정 앞에 서일 때까지 판사 앞에 설 때까지 이 사람은 비록 내가 고소당하고 있지만 가고 있는 도중에도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미안하다. 재판정에 서는 것만큼은 그만하자. 내가 당장 돈을 갚을 때까지 내가 당신에게 지금 종으로 타겠다. 가자. 밭에 일하러 가자. 이래버리면 재판정에 서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아주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이 다할 때까지 이건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갈등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신분과 죄악된 신분을 모두 정리할 수 있는 이 땅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정말 옳고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12장 끝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우리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아유, 교회 다닙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아이고 나 이렇게 좀 살다가 죽을 때쯤에 아이 우리 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인데 내가 치맛가랑이 딱 잡고 있으면 안 가겠나 생각은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미 그의 귀에 복음이 증거되고 기회가 이미 주어져 버린 거예요. 그의 귀에 이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아무리 그렇게 소개되어졌는데 그렇게 했을 때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마지막 병상에서 호흡이 끝나기 전에 한 달 전, 두 달 전, 며칠 전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그분이 생각할 때는 재미있고 유쾌하고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교회 다니면 재미도 없고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노름도 못 하고 야한 것도 못 보고 야, 이 뭔 재미로 살아가나? 그래도 재밌습니다. 후시대 교회 와보세요. 배구도 하죠. 족구도 하죠. 물 한 번씩 축구짓도 합니다. 그 다음 뭐 이게 막 돌판구이도 하죠. 재밌는 거 많다고요. 술 안 마셔도 홍인자문이 딱 만들어 오셨던 식혜 먹으면서 우리는 2시간, 3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고 상당히 재밌는데 이런 풍성함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박탈을 당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냥 세속의 문화에 젖어있는 이것이 재미인 것처럼 보이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이 고통스럽게 생각하니까 거부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 하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주어진 기회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그 십자가에서의 복음이 이 세상에는 세상의 죄를 소멸시키고 세상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이 땅에 불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들불처럼 번져갈 만한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구석구석 번져가서 이 땅의 모든 죄악과 엉겨붙어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태우고 정결케 할 만한 그 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제대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이 복이겠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복음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이 참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합당한 삶을 일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역시 한 두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구체적으로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건대 다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세속의 문화를 여전히 형성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인생 가운데에서 역사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것은 여간 고난스럽지 않습니다. 희생도 따르고 피곤함이 따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이 땅을 고난스럽게 살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소개하러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셨던 예수님의 모범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바랍니다. 지칠 때라도 많이 지치기 쉬운 여름이죠.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십시오. 묵묵히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할 때도 참으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오래 참고 이는 오래 참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참음 속에서 주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많이 적용되고 때때로 성령께서 우리를 되갚아주시거나 위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인내의 폭을 조금 더 넓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역시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습을 묵상도 하지만 함께 더불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수의 사람들이 똘똘 뭉치는 겁니다. 그 서로를 격려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라고 힘이 되어줄 때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하게 자신만만하게 갈 수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교훈되어 있지만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서로 격려하라 라고 그렇게 성경의 내용들은 강조합니다. 선한 행동을 격려하십시오. 다른 것 때문에 격려하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나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을 자꾸만 그를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 GT쌤들이 또 교회당에서 복잡거림의 수련을 진행할 텐데 이번 GT쌤들이 수련을 준비하는 팀에서 뽑은 수련의 주제가 뭐냐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1만 스석은 있으되 아비는 없으니 1만 분의 1 교사입니까? 이랬습니다. 1만 교사 1 부모입니까?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칩시다. 이런 주제겠지요. 그럼 왜 바울이 교사와 부모를 대비시킬까요? 교사와 부모를 대비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바울이 교사가 주로 하는 일은 평가를 잘하잖아요. 잘잘못을 분석하고 또 지식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잘잘못 분석합니다. 왜 이랬나 저랬냐 설명을 잘하고 따지고 네 이것 때문에 잘못했다 이것 때문에 잘했다 이 교사들이 주로 합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해야 될 역할은 질책도 하고 따지기도 하지만 맨 마지막에 뭐예요? 에이구 내 자식이 어쩔 수 없지 저거 누구 닮았거든 내가 안 닮았겠나 어쩔 수 없이 품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책망하고 징계하고 네 왜 그랬는데라고 설명하고 따지는 것보다 마지막에 그를 포용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 생각이나 내 모습에 옳지 않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 기억하실 것은 정말 이 사람이 사랑 안에서 일어서고 선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관점에서 그를 사실은 교훈해야 합니다. 지금 막막하게 넘어져 있다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보다 손잡고 이렇게 주는 것이 우선 급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지만 이 모습 안에서 우리의 행동과 평소의 습관들을 잘 따져보시면 야 나도 만명의 교사와 같이 이러쿵저러쿵 분석은 잘하는데 이러쿵저러쿵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한 명의 아비처럼 그냥 가서 꼭 안아주고 아픈 곳을 호 풀어줄 수 있는 부모의 노릇인가 이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교사가 많으면 사공이 많은 것처럼 시끄럽습니다. 부모가 많아야 넓은 치마폭이 길어져야 서로가 서로 안에서 아름다운 용납과 사랑 안에서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교훈하고자 합니다. 역시 말씀의 교훈을 굳게 신뢰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을 기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은으로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다고 가르쳐 주셨던 인생 지도입니다. 인생 나침반이고 인생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모세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기다랑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한 부살렐, 오슬리아, 오홀리아 이런 기술자들 불러가지고 만들어라. 그럼 만들었더라. 그러면 성경이 출애굽기가 짧아질 거 아니야. 두 줄로 간단하게. 근데 왜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차이점이 뭔가 한번 살펴보세요. 25장 전후부터 39장까지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앞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만들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같은 내용을 시시콜콜하게 규빗도 모르겠고 이게 뭐 파란색실, 자주식, 빨간색실, 고운 모시 이것들을 직조해가지고 뭘 짜라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왜 그런데 그 분량이 출애굽기에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합니다. 제가 질문을 했죠. 왜 똑같은 내용을 앞에는 만들어라 뒤에는 만들었다 이게 왜 이랬을까? 저희 집 꼬마가 대답을 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했겠죠. 중요하니까. 오, 감동했습니다. 왜 중요한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사는 집이니까 중요하죠. 와, 이 정답입니다. 출애굽기를 뒷부분 묵상할 때는 몇 귀 몇 귀 색깔 색깔 너무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 설교하면서 이 의미가 뭘까 신구약 찾아가면서 너무 풍류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일 심플한 거는 하나님께서 19장에서 20장에서 뭐라고 말했죠?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떠나지 않냐고 계속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는데 함께 있을 장소로서의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집이니까 하나님이 설명한 대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부살렐에게 그들에게 설계할 능력을 줍니다. 올리압에게 그리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재능을 기술자들에게 줍니다. 그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있고 창조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이게 좀 더 좋겠는데 하고 쓱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부여된 창조력과 창의성과 능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가는 그것들에 신실하게 순종되어지고 통제되어질 때 나중에 보세요. 이틀 뒤에 40장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 성막에 임재하는지 감히 모세도 성막에는 못 들어가는 영광의 예배처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록 내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되고 비록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굳게 붙잡고 이것이 진리이게끔이 묵상하고 믿으며 내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영광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던 언어로 기술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걸음들을 아주 단순하게 옮겨갈 때 복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2장까지 43번째 강의도 일단 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두 부류로 구별하는 진리입니다. 여전히 어둠의 영의 지배를 따르며 죄악의 삶을 살다가 영벌의 세계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인생은 복음을 듣고 영생의 삶으로 초청될 수 있는 기회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용기가 필요하고 대중과 우리 시대의 다수의 사람들의 삶의 패턴과 가치로부터 이탈될 만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분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비록 힘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과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습들과 문화들을 만들어갈 때 우리 시대의 진정한 복음적 대안적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찬송가 201장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201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에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위해 그 복음 앞에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다 소멸시키고 정결케 하기를 힘쓰는 우리 지체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